VOA 세계 뉴스입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27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데니스 시미할 총리와 회담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경제 지원을 재확인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지난주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발표했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100억 달러 추가 경제 지원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추가 지원금 지출 내역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패를 퇴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쟁 후 우크라이나의 신속한 재건과 회복을 위한 기초를 강화하기 위해 경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미할 총리는 미국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현재 우크라이나의 재정 부족이 380억 달러에 달한다며 미국이 오는 9월까지 100억 달러 추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국립은행 총재 등 고위 관리들도 만났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전쟁자금 조달 능력을 박탈하기 위해 추가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타이완, 일본이 참여하는 4자 간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 칩4가 본격 가동에 나섰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4개국 고위 당국자들이 지난 16일 화상회의를 갖고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유지법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도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타이완 측은 이번 회의가 공급망 회복력과 참여국들의 미래 협력 방향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FAP4라고도 불리는 칩4는 반도체 칩 공급망 구축과 함께 중국 견제를 위해 만들어진 미국 주도의 협력체입니다. 특히 타이완은 한국과 함께 대표적인 반도체 칩 제조국입니다. 한편 미국은 지난해 10월 이후 중국의 주요 반도체 장비 업체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중국 수뇌부가 타이완을 침공해 승리한다는 데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미 정보수장이 26일 밝혔습니다.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이날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7년까지 타이완 침공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중국 지도부가 타이완 침공의 승리를 확신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년 이상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런 불확신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의 침공 이후 미국과 유럽 동맹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을 보면서 중국이 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번스 국장은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무력 사용은 향후 10년간 더 강해질 뿐이라면서 미국은 중국의 타이완 장악 열망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멕시코에서 26일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날 수도 멕시코시티 광장에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개정된 선거법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축소하는 법안을 제출했고 지난주 의회는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법이 발효되면 선관위 직원의 임금은 삭감되고 지역선거사무소에 대한 자금과 선거감독 관련 민간인 훈련이 축소됩니다. 브라이언 니콜스 미 국무부 서반구 담당 차관보는 트위터에 오늘 우리는 멕시코에서 선거 및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시험하는 선거개혁 논란을 보고 있다며 미국은 민주적 절차와 법치를 강화하는 독립적 선거기관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선거법 개정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부인하면서 선관위가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에 할당된 자금이 빈곤 계층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멕시코는 1990년대 독립 선관위를 창설했습니다. 이후 2000년 선관위는 수십 년에 걸친 제도 혁명당의 독재 정권을 끝내는 데 주요 역할을 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원조를 제공할 경우 후과가 있을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26일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지원 여부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중국이 그 길을 간다면 실질적인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안수영입니다. 먼저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잔인한 러시아 용병 조직 바그너 그룹에 북한이 무기를 지원했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이 러시아 지원카드를 완전히 내려놓지 않았다며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한은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 바그너 그룹에 대한 북한의 무기 거래 문제로 설전을 벌였습니다. 오늘 북한 새벽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2도, 낮 최고기온 영하 1도에서 14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1에서 3m, 서해북부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잔혹 행위를 저지르는 러시아 용병 조직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지원했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란과도 무기를 주고받으며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이 이란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비판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러시아 민간 용병업체 바그너 그룹에 북한이 무기를 공급한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4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잔악행위와 인권유린을 저지르고 여전히 약탈을 위한 전쟁에 죄수들을 동원하고 있는 러시아 민간 용병업체 바그너에 북한이 무기를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Meanwhile, North Korea has provided arms to the Wagner Group, continuing to commit atrocities and human rights.
백악관은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지속하는 러시아와 북한, 이란 간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 정황을 계속 거론하면서 강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도 우리는 러시아 전쟁에 대한 이란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는 추가적인 정보를 갖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We have additional information that Iran's support for Russia's war is expanding. In November, Iran shipped artillery and tank.
구체적으로 지난해 11월 이란은 우크라이나전 사용 목적으로 러시아에 대포와 전차포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더 많은 군사 장비를 얻기 위해 이란과 협력할 계획이고 러시아는 그 대가로 이란의 미사일과 전자 장비, 대공 방어를 포함한 전례 없는 방위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러시아가 이란에 전투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믿는다며 이란은 러시아로부터 공격용 헬리콥터와 레이더, 야크 130 전투 훈련기 등 추가 군사 장비를 구매하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We believe that Russia might provide Iran with fighter jets. Iran is also seeking to purchase additional.
커비 조정관은 전체적으로 이란은 러시아로부터 수십억 달러 상당의 군사 장비를 얻으려고 한다며 이란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중동 지역의 안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이 러시아 지원 카드를 완전히 내려놓지 않았다며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는 군수품과 무인기를, 이란은 탄도미사일 역량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양국의 군사협력을 우려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의 대러시아 군사 지원 가능성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켜선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We've seen them provide lethal aid to Ukraine, or to, excuse me, to Russia yet.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러시아의 무기와 탄약 등 군사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우리는 그들이 러시아에 치명적인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아직 보지 못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들이 테이블에서 그것을 치우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이 러시아에 대한 치명적 지원이 초래할 영향에 대해 중국에 경고하는 것을 들었을 것이라며 이는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갈등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역설적으로 중국의 최근 평화안 제안에는 모든 국가와 주권을 존중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사람들은 중국이 진심이길 바랄 것이고 무고한 우크라이나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나라를 말살하기 위한 치명적인 원조를 제공하기보다 우크라이나의 생존권을 존중하길 바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would say ironically China's recent peace plan proposal includes respecting the sovereignty of all countries.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미국 CNN 방송에 출연해 중국의 대러시아 세상무기 지원 가능성과 관련해 아직 그런 지원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테이블에서 제거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은 군수품과 무기 측면에서 상당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만약 그들이 러시아에 실질적인 지원을 한다면 매우 경솔한 조치가 될 것이며 이는 우크라이나 분쟁을 길어지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장관도 지난 18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안보회의에 참석해 중국의 러시아 군사 지원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실제 지원이 이뤄진다면 우리 관계에 심각할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란은 명백한 이유로 러시아와 더 깊은 안보 협력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며 양국 간 안보 협력 강화 움직임에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We know that Iran is pursuing a deeper security cooperation relationship with Russia for obvious reasons.
라이더 대변인은 러시아가 더 많은 군수품과 무인기 역량을 추구하는 가운데 이 협력을 통해 러시아와 일종의 거래 상호작용을 보았다면서 예를 들어 우리는 그들이 탄도미사일 능력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러시아가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 공급자와 파트너를 잃고 자체 방위 산업에 의존할 수 없게 만든 조치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지적했습니다.
Which again says a lot about the kinds of measures that Russia is finding itself having to resort to, not able to depend on its own.
라이더 대변인은 또한 그것은 이란이 중동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같은 곳으로 테러를 수출하는 불안정한 영향력이라는 데 대해 지적한 우리의 이전 성명에도 잘 나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한국과 북한이 유엔 총회에서 이틀간 설전을 벌였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바그너 그룹의 무기 거래 문제로 촉발된 양측의 공방은 북한이 한국을 향해 안보 재앙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총회 회의장에서 한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황준국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22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특별총회에서 한국은 전장에서 벌어지는 다른 모든 불법 활동을 규탄한다며 북한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Furthermore, my delegation condemns all other illicit activities on the ground.
북한과 바그너 그룹 간의 무기 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란 지적입니다. 북한은 다음 날인 23일 유엔 총회 회의에서 반박권을 요청해 황 대사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김인철 서기관은 한국이 도발한 만큼 몇 마디 하고 싶다며 우리는 미국과 그 속국들에 의해 조작된 유엔 안보리 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인정한 적이 없음을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Now that the South Korea provoked us, let me make a few words. We reiterate that we have never recognized the unlawful UN.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날조해 북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만큼 한국의 무모한 발언은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석이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탄약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며 가장 용감한 러시아 국민들은 외부의 군사적 지원 없이도 국가안보와 영토를 방어할 의지와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김 서기관의 발언에 한국도 반박권을 사용해 대응했습니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의 김동준 참사관은 이날 유엔총회 회의장에 각국 대표단이 모인 이유를 열거하며 북한의 국제법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It is about our desire for international peace and stability. It is about our respect for justice and international law.
이날 총회는 국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우리의 열망에 관한 것이고 정의와 국제법에 대한 존중에 대한 것이며 유엔 헌장의 핵심 원칙과 가치에 대한 우리의 약속에 대한 것이란 설명입니다. 김 참사관은 한국은 여기 있는 모든 대표단이 누가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따른 임무를 위반하는지 알고 있다고 믿는다며 말할 것도 없이 그건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과의 어떤 무기 거래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이 같은 한국의 반박 발언에 재반박권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엔 한국뿐 아니라 미국, 더 나아가 유엔 안보리까지 비난했습니다. 김인철 서기관은 우리는 안보리가 미국과 한국 그리고 다른 속국들의 적대적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도구로 변모하고 있음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we 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 that the Security Council is being transformed into a tool for implementing the
그러면서 안보리는 북한의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벌어진 미국과 한국의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해선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서기관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강경하게 추진하면서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할 경우 한국이 더 큰 안보 재앙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심각하게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 내 동결 자금을 돌려달라는 이란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이란 핵개발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며 제재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란이 최근 한국 내 동결 자금 문제 해결을 재차 요구한 데 대해 한국의 대이란 제재 동참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란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제재 해제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5일 VOA에 우리는 대이란 제재 체제를 유지해 준 것에 감사하기 위해 전 세계 파트너들과 정기적으로 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미국과 우리의 동맹 파트너 그리고 더 광범위한 지역에 핵 프로그램으로 제기하는 도전을 해결하지 않는 한 제재는 계속 시행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논평은 이란 정부가 최근 아랍에미리트에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한국에 동결돼 있는 이란 자금을 돌려달라고 거듭 요구한 데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나왔습니다. 앞서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당 발언과 관련해 불행하게도 한국 정부의 어떠한 보상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이라는 외교 갈등 요소로 남아있는 동결 자금 문제를 다시 꺼냈습니다. 카나니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대이란 제재 때문에 자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정당화하지만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란 한국의 관계를 미국과 연관지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이란 금융자산에 대한 요구가 이란의 정당한 권리이고 미국의 대이란 제재와 관계가 없다는 이란 측 주장을 일축하며 한국 정부의 동결 조치가 정당한 대이란 제재 준수 차원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9일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납득을 못했다고 이란이 계속해서 주장한 것 관련해 이란 측의 발언 취지를 이미 분명히 설명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 복원 이후 한국 내에는 이란 자금 약 70억 달러가 묶여 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북한과 러시아 정부에 방첩 장비와 소프트웨어 등을 불법 공급한 러시아인을 전격 기소했습니다. 북한 정부를 위해 미국 기술을 불법 유출했다며 제재 회피 활동을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법무부가 방첩 활동에 사용되는 전자기기 등 미국 기술을 북한과 러시아 정부에 불법 제공한 혐의로 러시아인을 기소했습니다. 법무부는 24일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러시아 연방보안국과 북한의 이익을 위해 방첩 작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들을 미국에서 러시아로 밀수한 혐의 등으로 러시아 국적의 일리아 발라카예프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발라카예프가 북한의 유독가스 탐지기와 소프트웨어를 불법적으로 공급해 미국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발라카예프가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해 북한 정부 관리에게 미국의 기술을 제공했으며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의 1등 서기관과 계약을 맺고 북한 정부의 이익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유독가스 탐지기와 소프트웨어를 입수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회사인 라디오 테스터 LLC를 통해 러시아 정부의 주요 기관인 러시아 연방정보국의 스펙트럼 분석기와 신호 발생기를 수리하는 여러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장비를 미국에서 몰래 수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이어 발라카예프가 수리와 밀수에 관여한 장비들은 은밀한 통신을 위한 방첩 등 정보작전에 자주 사용됐다면서 그가 러시아 연방보안국 산하 군부대와 최소 10건의 계약을 통해 43개의 장치를 미국에서 구입하고 이를 위해 약 4년 동안 최소 14번 미국을 방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사건을 담당한 검사를 인용해 피고인은 러시아 비밀경찰과 북한 정부를 위해 방첩작전 장비를 조달, 밀수, 수리함으로써 미국 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소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면서 자신들의 이익과 러시아를 위해 제재를 회피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기소하겠다는 법무부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발라카예프가 러시아 연방보안국과 북한의 방첩작전 지원을 위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적극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재판에서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7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북한을 여전히 고위험국으로 본다는 평가를 유지했습니다. 돈세탁과 테러자금 부문에서 대처해야 할 나라라며 북한을 12년째 고위험국으로 지정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총회 결과 발표문을 통해 북한과 이란을 돈세탁과 테러자금 방지 노력과 관련한 위험 등급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고려해 2020년 2월 해당 국가 목록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검토를 일시 중지했다면서 북한 등에 대한 이번 등급 부여가 당시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발표가 이란과 북한의 돈 세탁과 테러 자금 방지 체제의 최신 상황을 반드시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대응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011년 주의조치국이던 북한을 고위험 국가로 상향 조정한 뒤 12년째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2020년 2월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와 관련된 심각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한 데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의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 결함들을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량 살상 무기 확산과 자금 조달과 관련한 북한의 불법 활동으로 인한 위협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회원국과 관련 기구들은 금융기관들이 대북 거래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주의를 당부할 것을 권고하며 특히 각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특정 금융 제재를 적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기구로 자금세탁방지와 테러, WMD 확산 자금 조달 척결을 목표로 창설됐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탄도미사일 방어에 초점을 맞춘 연합훈련을 종료했다고 미칠함 대사령부가 밝혔습니다.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영내 안보를 수호하는 강력한 미사일 방어 능력을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탄도미사일 방어훈련인 리질리언트 실드 2013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칠함대 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미국과 일본 자위대는 일본 요코스카 함대 사령부와 영내 다양한 지휘소에서 진행한 리질리언트 실드 2023 훈련을 2월 23일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리질리언트 실드 훈련은 탄도미사일 방어에 초점을 맞춰 일주일간 진행되는 연례 훈련으로 잠재적인 영내 위협에 대비해 미 해군의 전술, 기술과 절차를 시험하는 동시에 양국의 이러한 TPP를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칼 토마스 칠함대 사령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리질리언트 실드는 일본 해상자위대와 미 해군이 가상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 고급 방어 능력을 훈련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훈련이 자위대와의 상호 교환성과 이 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우리의 공통된 결의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칠함대는 일본 육상 해상 항공자위대와 미 해군 BMD 지원함과 육공군 해병대는 영내 안보와 안정성을 지원하는 전 영역에 강력한 미사일 방어 능력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이토 아키라 일본 자위대 함대 사령관은 이 훈련을 통해 포괄적인 방공미사일 방어와 미 해군과의 상호 운용성을 위한 전술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대응과 대공 방어에 대한 모의 훈련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강력한 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미국과 일본 자위대는 만일의 사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억지력과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 한일은 지난 22일 동해에서 탄도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해상지휘관 회의를 여는 등 3국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COA 뉴스 박동정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아버지와 함께 평양 건설 현장 행사에 참석하면서 행보를 비군사 분야로까지 넓히는 양상입니다.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은 김주애 후계자 내정설에 대해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김주애와 함께 평양 서포지구 새거리 건설 착공식에 참석한 사실을 26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등은 김 위원장이 착공식에서 김주애 등과 함께 첫삽을 뜨고 발파 단추를 직접 눌렀다고 전하고 김주애가 김 위원장 바로 옆에서 손뼉을 치고 삽질하는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장 연설을 통해 이 사업이 하나의 건설 사업이 아니라 정치 투쟁이라며 당에서 호소한 지 얼마 안 돼 전국의 모든 청년 동맹 조직들에서 무려 10여만 명의 청년들이 수도 건설에 탄원에 나섰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전국의 건설 현장에 군과 청년 등 노동자를 동원하면서 이들이 자발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는데 김 위원장이 직접 청년 세대를 한껏 치켜세운 연설을 한 겁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41차례 청년을 언급했고 이들을 신성한 의무와 시대의 부름을 받고 모여온 전국의 청년 탄원자 동무들이라고 지칭했습니다. 평양 북쪽에 4,100세대 주택을 건설하는 서포지구 사업은 올해 노동당이 제시한 3개 대상 건설 중 하나로 다른 건설 현장과는 달리 군이 아닌 10만 명의 이른바 청년 탄원자들로만 사업을 진행합니다. 자발적 탄원을 구실로 청년 노동력을 동원해 경제 사업을 챙기면서 경험이 부족하고 자칫 동요할 수 있는 청년 세대의 사상을 통제하는 일석이조의 포석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대규모 청년 동원 사업에 김 위원장의 딸이 등장한 데 대해 백두혈통이 지배하는 국가와 미래 세대를 연결하는 고리로 김주애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김 위원장이 청년 세대를 향한 메시지 전달에 김주애를 활용하고 있다며 향후 김주애의 성장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노출하면서 김주애를 미래 세대에 대한 호소력, 통합적 메시지에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주애가 등장하는 공식 행사의 폭이 넓어지면서 김 위원장의 후계자 내정서를 놓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주애가 공식 석상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7번째로 군 관련 행사 이외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17일 내각과 국방성 직원들 간 체육경기 관람 이후 두 번째입니다. 건설 현장은 처음입니다.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은 27일 한국의 CBS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주애를 후계자로 보는 건 조금 이르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권 장관은 북한이 지금부터 후계 구도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여성이 군 위주로 돼 있는 북한 체제를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도 남아있다며 김정은이 이제 40살 정도 됐고 북한 체제가 한국보다 훨씬 더 가부장적인 남자 위주의 사회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민 실장도 북한의 후계 체계의 전통을 고려할 때 김주애 후계자 내정 여부는 섣불리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무장투쟁을 전통으로 두고 있고 그건 곧 게릴라전에서 정규군 형식으로 전환하는 일종의 군사중심적 남성 지배 문화입니다. 때문에 군을 통솔해야 되고 특히 최근에는 핵무기를 고도함에 따라서 핵무기를 통제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과단까지 이제 주어지는 최고 사령관의 지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위상입니다.
권영세 장관은 다만 북한이 어쨌든 4대 세습은 확실하게 하겠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분명하다며 4대 세습의 당사자가 김주애인지는 계속해서 지켜보는 게 옳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김 위원장에게 첫째 아들이 있는지에 대해선 존재에 대해 추측할 만한 정황들은 있었지만 첩보 수준 정도일 뿐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은 없다며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딸이 하나 있고 그 밑에 한 명이 더 있지만 성별은 잘 모르겠다는 것과 그 위에 아들이 있는지 여부는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김 위원장의 후계자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김주애의 잦은 등장을 통해 백두혈통이 국가를 다스린다는 이미지를 주민들에게 각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민들하고 다른 특별한 통치 집단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김주애가 등장하면서 김주애만을 한 게 아니라 김정은의 자녀들에게 다 그런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백두혈통의 그런 특수성 이런 걸 이미지화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겠죠.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주애를 후계자 내정 단계라고 규정하는 것은 아직 근거가 부족하다며 후계자를 내정하려면 자질과 역량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는 또 북한이 내부적으로 극심한 식량난과 대외적으로 핵무력 고도화를 통한 강대강 정면 승부 기조 아래 핵전쟁을 운운하는 엄혹한 상황에서 어린 김주애를 후계자로 내정하고 후계자 수업을 쌓게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아직은 김주애 관련된 절차적 정당성도 전혀 확보를 안 한 상태고 그렇다고 또 민심을 얻을 만한 뭔가 성과와 능력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김주애를 자신의 정치의 핵심 코드라고 할 수 있는 후세대, 미래세대, 그러면 청년 중시 사상 이런 것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김주애를 지금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
반면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단순히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통해 미래세대 안전을 담보한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김주애를 활용하는 것이라면 경제 건설 현장까지 데리고 간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김주애가 아직 10대이기 때문에 그를 후계자로 지명했다기보다는 후계자로 내정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내정설에 힘을 실었습니다.
원래 이제 김정은 옆자리는 보통 서열 2위나 3위가 서는 그런 자리죠. 그런 자리에서 김주애가 단순히 참석한 것이 아니라 작공 세계에서 같이 삽을 떴다라는 것은 그의 위상이 한 단계 좀 더 높아졌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 실장은 북한 매체들이 아직 김 위원장의 딸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향후 김주애의 실명을 공개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북중 정상회담 등을 위해 중국을 방문할 때 김주애를 데리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지난 1년간 북한 남포 유류항구에 50척 가까운 유조선이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연료성 유류를 단 한 방울도 수출하지 않았다고 유엔에 보고했는데 북한은 100기를 통해 유류를 불법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일 북한 남포 유류하역시설에 유조선 두 척이 정박해 있습니다. 플래닐랩스의 위성사진에 포착된 이들 유조선은 모두 95m 길이로 바다 쪽으로 길게 뻗은 하역 부두 두 개의 선체 중간 부분을 밀착한 상태입니다. 부두 반대편, 즉 육지 부분이 북한 최대 규모로 알려진 유류 탱크 밀집지대인 것으로 밀어볼 때 이들 유조선의 유류 하역 작업이 찍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지점에서 서쪽으로 700m 떨어진 곳에 있는 또 다른 유류 하역 부두에서도 유조선 두 척이 발견됐습니다. 유조선 한 척이 하역 부두의 선체 중간을 맞대고 다른 유조선이 이 선박의 반대편에 밀착해 있습니다. 하역부두의 육지 부분에는 지난 2020년 북한이 완공한 대형 유류탱크 3개가 자리해 이들 유조선 역시 유류를 내리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BOA가 플래닐랩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남포 유류하역시설에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 유조선은 48척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척꼴로 어디선가 북한으로 유류를 실어 나른 듯한 움직임을 보인 것입니다. 짙은 구름이 낀 날은 위성 관측이 어렵고 야간에 드나든 유조선 역시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곳에 실제로 정박한 유조선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포 유류하역시설은 과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북한의 불법 유류 활동 현장으로 지목한 곳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경로를 거친 유류가 북한 선적 혹은 제3국의 유조선에 실려 이곳에 하역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유조선 정박 횟수를 토대로 북한에 반입된 정제유 양을 추산하기도 했는데 이를 근거로 매년 북한이 안보리가 허용한 정제유 반입량 50만 배럴을 넘기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남포에서 포착된 48척의 유조선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북한은 최소 48만에서
최대 144만 배럴의 정제유를 확보했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이렇게 많은 양의 유류를 반입했을 가능성이 큰데도 유엔의 공식 기록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북한의 유류를 수출하는 유일한 국가인 중국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가 10만 5,321.69배럴이라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BOA가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이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량으로 보고한 수치는 아스팔트 재료인 석유역청과 윤활유, 석유젤리, 윤활유용 기유 등 비연료 유류 제품만 더한 결과입니다. 중국의 공식 대북 정제유 공급량으로 수년 동안 인용되어 온 기록에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일반적인 연료용 유류 제품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연료용 유류가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논리여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1년간 남포의 유류 취급 항구에 50척에 육박하는 유조선이 입출항했다는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전무한 유류 공급과 북한 내부의 실제 유류 소비 정황 사이에 간극을 메우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 유조선에 실린 유류 제품 또한 중국을 거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 패널은 매년 발행하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유류를 건넨 주체를 중국과 홍콩 등지에 사무실을 둔 회사와 이들 소유 선박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메릴랜드대 교수는 22일 BOA에 석유 제품은 일반적으로 유조선과 몇천 톤을 실을 수 있는 소형 선박에 실려 남포로 운송돼 북한으로 유입된다며 여기서 말하는 석유 제품은 대체로 휘발유와 제트연료로 불리는 등유 그리고 경유라고 설명했습니다.
Petroleum products generally come by ship, by tanker ship, small ships, 50,000 tons each, something like that.
그러면서 BOA의 위성사진 자료로 볼 때 이들 제품이 유입되는 건 분명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하지만 유조선의 수를 파악하지 않고는 얼마나 많은 석유 제품이 유입되는지는 알기 어렵다며 이는 중국이 석유 제품의 대북 수입량을 보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개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질서뿐 아니라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상황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에 미친 영향과 북한의 셈법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 1주년을 나흘 앞둔 2월 20일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1년이 지났지만 우크라이나는 건재하다, 민주주의도 건재하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함께하며 세계도 함께한다고 말했습니다.
One year later, Kyiv stands, and Ukraine stands, democracy stands. The Americans stand with you.
바이든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5억 달러의 추가 군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지원은 275억 달러에 달하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년간 추진해온 외교 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2020년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당초 추구했던 것은 중국 봉쇄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중국을 21세기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일본, 한국, 호주, 인도, 필리핀 등을 규합해 중국을 봉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미국은 중국에 대해 러시아 봉쇄까지 추진했습니다. 미국의 중러 봉쇄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넘어 대서양까지 유라시아 대륙을 둘러싸는 초대형 포위망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러 포위망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지난해 7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나토 30개 회원국 정상은 물론 회원국이 아닌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참석해 미한일 3국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한국과 일본, 호주 같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를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시킨 것은 중국 봉쇄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한국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류명환 전 장관은 국제정세가 신냉전 시대에 접어든 상황에서 한국이 이런 흐름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옛날에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인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독재와 민주주의의 저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건 푸틴하고 시진핑이라는 그런 전체주의적인 경향을 띠는 지도자로 인해서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고 끌려간 거죠.
나토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전략 개념을 완전히 수정했습니다. 그동안 나토는 러시아를 잠재적 전략적 파트너로 규정해왔는데 이를 가장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바꿨습니다. 나토는 또 베이징의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이 서방의 이익과 안보 가치에 도전이 되고 있다며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국제 질서가 신냉전 구도로 재편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도 편가르기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즉 북쪽에는 중국, 북한, 러시아가 참여하는 북방삼각관계가 그리고 남쪽에는 미국, 한국, 일본의 남방삼각관계가 형성돼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의 전략적 셈법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 비핵화를 한층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1991년 옛소련 해체 당시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세 번째 핵무기 보유국이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에는 핵탄두 1,700여 개와 170여 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4년 12월 우크라이나는 유럽 안보협력기구 회의에서 안전보장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핵무기를 포기받는 대신 미국, 영국, 러시아로부터 독립과 영토 보존을 약속받은 겁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 같은 안전보장은 한갓 휴지조각이 됐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켜본 북한 수뇌부가 핵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층 더 굳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핵무기가 없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현저한 열세, 구조적 그 열세에 놓였다는 걸 봤기 때문에 핵의 집착은 더 커지겠죠, 북한에.
수뇌부는 또 러시아나 침공으로 조성된 신냉전 구도의 편승에 외교적 고립을 타개하고 활로를 모색했습니다. 지난해 3월 2일 유엔은 긴급특별총회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놓고 찬반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이 표결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등 국제사회 141개국이 결의안에 찬성했고 중국과 인도, 이란 등은 기권했습니다. 북한은 이 결의안에 반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나라는 북한과 벨라루스, 시리아, 에리트리아, 그리고 러시아 등 5개국뿐이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외교적 도박은 두 달 뒤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5월 26일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규탄하며 추가적인 대북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거부권을 행사해 이 결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북한은 더 이상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지난해 ICBM 8회를 비롯해 40회에 걸쳐 적어도 65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역사상 한 해 가장 많은 미사일을 쏜 겁니다. 북한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용해 경제적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3일 북한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괴뢰 정권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안시크 인민공화국을 승인했습니다. 이어 알렉산드로 마체고라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한과 돈바스 친러시아 공화국 간에 상당한 경제협력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지난해 11월에는 러시아 용병 집단인 바그너 그룹에 포탄과 보병용 미사일 등 군수 물자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북한이 러시아에 노동자를 송출할 경우 상당한 외화를 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돈바스 지역의 재건을 위해서 노동자 파견 협상이 이제 이미 합의가 됐고요. 예를 들어 이미 보도된 대로 10여만 명의 노동자만 북한이 파견을 해도 1년에 10억 달러 내외의 막대한 현금이 생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는 북한에게 새로운 탈출구 기회가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죠.
문제는 미러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북한 핵 문제를 풀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중국의 협력을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을 비핵화하는 것이 중국에도 이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신냉전 시대에 중국이 미국에 협력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인 켄고스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는 상황에서 왜 중국이 미국을 돕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Everything we do is aimed at containing China. Why do they want to help us with North Korea?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새로운 국제정세 속에서 북한의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 새벽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2도에서 2도, 낮 최고기온 영하 1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2에서 3m, 서해북부 0.5에서 1.5m로 이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에 맑겠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기온 영하 1도, 낮 최고기온 10도, 양덕 아침 영하 4도, 낮 8도, 신의주 아침 영하 1도, 낮 8도, 구성 아침 영하 2도, 낮 7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장도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 영하 6도, 낮 최고기온 5도, 강계 아침 영하 5도, 낮 6도, 희천 아침 영하 2도, 낮 6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 맑겠고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개성 아침 영하 3도, 낮 9도, 사리원 아침 영하 1도, 낮 12도, 신계 아침 영하 3도, 낮 10도로 예상됩니다. 강원도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원산 아침 2도, 낮 12도, 장전 아침 2도, 낮 12도, 평강 아침 영하 5도, 낮 6도로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함흥 아침 영하 2도, 낮 14도, 장진 아침 영하 12도, 낮 4도, 김책 아침 0도, 낮 12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산 아침 영하 11도, 낮 5도, 김형관 아침 영하 7도, 낮 7도, 삼전 아침 영하 7도, 낮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2월 28일 화요일 B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B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이 안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거의 5년 전인 2018년 4월 7일 저녁 시리아 공군 헬리콥터 한 대가 독가스가 담긴 통 두 개를 시리아 두마시에 떨어뜨렸습니다. 이 공격으로 4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시리아 정권이 자국민을 상대로 야만적인 전쟁을 벌인 지 수년 만에 또 다른 화학 공격이 발생하자 전 세계가 크게 놀랐습니다. 그 후 시리아 정권은 국제사찰단의 신속한 현장 접근을 방해해 사건 조사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사찰단은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어 시리아는 뻔뻔하게도 자신의 개입을 부인했으며 시리아의 동맹국인 러시아는 이 문제에 간섭했습니다. 러시아와 시리아는 이 사건을 감추기 위해 대규모 허위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그들은 사건이 조작됐다는 거짓 주장을 내놨습니다. 가스통과 시체들은 지역 반군들에 의해 현장에 배치된 것이며 독가스는 반군들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희생자들은 다른 곳에서 살해돼 두마로 이송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와 시리아 정권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소독하고 엉터리 증거를 제거하는가 하면 목격자들에게는 이 뻔뻔한 선전을 지지하라고 강요했습니다. 3개월 이후 국제기구인 화학무기금지기구는 두마 시민들이 화학무기 공격을 받았다는 첫 번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 1월 27일 화학무기금지기구는 또다시 최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8년 4월 7일 저녁 시리아 호랑이 부대 헬리콥터 한 대가 두마의 민간인 거주 지역의 아파트 두 개 건물에 독성 염소가스가 포함된 노란색 실린더 두 개를 떨어뜨려 43명의 사망자와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고서 발표 이후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은 시리아의 바샤르 아사드 정권이 두마에 치명적인 화학무기 공격을 가한 것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또 이 보고서는 반대파의 공격이었다는 러시아의 주장을 반박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시리아는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신고하고 폐기해야 하며 화학무기 금지기구 요원들을 시리아에 배치해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성명은 우리는 러시아가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시리아를 보호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크렘린의 잘못된 정보가 아사드 정권의 학살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화학무기 금지기구 요원들의 독립적이고 편견 없고 전문적인 작업을 칭찬하며 어떤 상황에서든 화학무기의 사용을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우리는 시리아와 그 이후의 모든 화학무기 공격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브리오의 세계뉴스입니다.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이 27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데니스 시미할 총리와 회담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경제 지원을 재확인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지난주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발표했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100억 달러 추가 경제 지원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추가 지원금 지출 내역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패를 퇴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쟁 후 우크라이나의 신속한 재건과 회복을 위한 기초를 강화하기 위해 경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CR 총리는 미국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현재 우크라이나의 재정 부족이 380억 달러에 달한다며 미국이 오는 9월까지 100억 달러 추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국립은행 총재 등 고위관리들도 만났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전쟁자금 조달 능력을 박탈하기 위해 추가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타이완, 일본이 참여하는 4자 간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 칩4가 본격 가동에 나섰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4개국 고위 당국자들이 지난 16일 화상회의를 갖고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유지법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도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타이완 측은 이번 회의가 공급망 회복력과 참여국들의 미래 협력 방향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FEFO라고도 불리는 칩4는 반도체 칩 공급망 구축과 함께 중국 견제를 위해 만들어진 미국 주도의 협력체입니다. 특히 타이완은 한국과 함께 대표적인 반도체 칩 제조국입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0월 이후 중국의 주요 반도체 장비 업체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중국 수뇌부가 타이완을 침공해 승리한다는 데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미 정보수장이 26일 밝혔습니다. 윌리엄 번스 및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이날 CBS 방송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7년까지 타이완 침공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중국 지도부가 타이완 침공의 승리를 확신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년 이상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런 불확실은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의 침공 이후 미국과 유럽 동맹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을 보면서 중국이 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번스 국장은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무력 사용은 향후 10년간 더 강해질 뿐이라며 미국은 중국의 타이완 장악 열망을 더욱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멕시코에서 26일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날 수도 멕시코 시티 광장에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개정된 선거법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안드레스 마뉴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축소하는 법안을 제출했고 지난주 의회는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이 발효되면 선관위 직원의 임금은 삭감되고 지역선거사무소에 대한 자금과 선거감독 관련 민간인 훈련이 축소됩니다. 브라이언 니콜스 미 국무부 서반구 담당 차관보는 트위터에 오늘 우리는 멕시코에서 선거 및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시험하는 선거개혁 논란을 보고 있다면서 미국은 민주적 절차와 법치를 강화하는 독립적인 선거기관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선거법 개정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부인하며 선관위가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멕시코는 1990년대 독립선관위를 창설했습니다. 이후 2000년 선관위는 수십 년에 걸친 제도혁명당의 독재정권을 끝내는 데 주요 역할을 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해안 근처에서 26일 발생한 난민선 난파 사고로 사망자 수가 6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탈리아 현지 지방정부 관리인 마누엘라 쿠라시는 27일 현재 61명이 숨진 채 발견되고 80명이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쿠라시는 또 생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당국은 사고 선박에 180명에서 200명이 승선해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선박은 나무로 만든 범선으로 피르키에에서 출항한 뒤 26일 칼라브리아주 동쪽 해변 휴양기지인 스테카도디 구트르 근처에 있는 바위에 충돌했습니다. 앞서 당국은 해당 선박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등 여러 나라 국적자들이 타고 있었으며 희생자 가운데는 어린이 12명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실종 이민 이주민 프로젝트는 2014년 이후 지중해 중부에서 17,000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575 kHz로 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또 저녁방송 중 밤 9시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